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때는 1991년이고요. 모래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이라크의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아, 그 유명한 걸프 전덩시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미 육군의 젊은 대위고요. 적진 깊숙한 곳을 향해서 기갑 부대를 이끌고 진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모래 폭풍 속에서 적의 정예 부대인 공화국 수비대와 정면으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시 미군이 엄청나게 맹신하던 그 최첨단 센서나 위성 정보 같은 게 기상 악화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 순간 말이죠.
맞습니다. 완전 먹통이 된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의 지시를 하염없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인간의 직감과 현장의 판단력으로 교전 수칙을 새로 쓰면서 돌파할까요?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고 막 실제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미군의 군사 교리를 통째로 뒤흔든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첨단 기술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다 없애줄 거라는 환상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결국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는 뼈아픈 교훈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인물. 전직 미 육군 중장이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H.R. 맥메스터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순히 막 파편화된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들에 대해서도 짧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8월 19일자로 코리아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발행한 맥메스터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요. 단순히 한 개인의 전기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1991년에 그 사막 전투에서부터 워싱턴 백악관의 치열한 권력 투쟁, 그리고 2026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까지 다 연결하고 있어요.
와, 스펙트럼이 엄청나네요.
맞아요. 미국의 안보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또 어떤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맥메스터라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해독하고 있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하나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다룰 자료에는 맥메스터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나 막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적인 논쟁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백악관 내부의 이야기다 보니 정치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서 어느 쪽의 방식이 옳았다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 입장을 전혀 절대 취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을 지킵니다.
오직 원문 자료에 담긴 팩트, 그리고 그 결정들 기저에 깔린 논리를 객관적으로 해독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문의 아이디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맥메스터가 훗날 백악관에서 왜 그토록 독특하고 뭔가 좀 파협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참모로 평가받았는지 그 기원을 먼저 추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1년 걸프전, 7.3 이스팅 전투가 바로 그첫 번째 뼈대인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미군은 정밀타격이나 정보기술의 우위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센서나 위성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네, 그런데 막상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센서가 다 먹통이 되니까 맥메스터 대위는 기술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주도권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와, 거기서 임기응변과 적응력을 발휘한 거군요.
그렇죠. 보고서는 이 강렬한 경험이 맥메스터의 핵심 철학을 형성했다고 분석해요.
그 핵심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술이 아무리 막 발전을 해도 전쟁은 결국 불확실성 덩어리라는 겁니다.
기계가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네, 맞아요. 결국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투지와 적응력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요. 그 현장의 맹렬한 경험이 그를 그저 싸움자라는 유능한 야전사령관으로만 남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맥메스터의 진짜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는 사막에서 돌아온 뒤 1990년대 중반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현역 군인이 역사학 박사라니 흔치 않은 이력이네요.
그리고 1997년에 미국 군사학계랑 정치권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을 하나 출간하죠.
아, 그 유명한 직무유기라는 책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Dereliction of Duty. 그 책의 타겟이 바로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 수뇌부였어요.
와, 합참의 장군들을 직접 겨냥한 거군요.
네, 군복을 입은 새파란 현역 장교가라 자신의 까마득한 선배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정치인들에게 정직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이익만 챙기고 진실을 숨겼다 뭐 이런 비판이었나요?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랑 군사적 수단이 완전히 어긋나서 막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뼈아픈 비판이었죠.
이걸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마치 막 응급실에서 피를 뒤집어쓰면서 가장 치열하게 환자를 살려본 외과 의자가 병원의 부패한 행정 시스템이란 원장단의 치명적인 실패를 논문으로 고발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그 외과 의사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네요. 그렇게 짚어보면 맥메스터의 행동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더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군대라는 조직이 사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이잖아요. 까라면 까야 하는 곳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는 학자의 엄밀한 시각으로 윗선의 실패를 해부한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그를 단순한 반항아가 아니라 체제 내의 이단아로 묘사합니다.
체제 내의 이단아. 멋진 표현이네요.
전술적으로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도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 틀리면 그 전쟁은 결국 실패한다는 그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자, 그렇게 베트남전의 실패를 막 글로 비판했던 학자가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직접 그 현실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네,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보고서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2005년 이라크 타라파르 전투, 그리고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 무대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일반적인 전술 패턴이 수색 및 경멸이었거든요.
수색 및 경멸이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건가요?
네, 도시에 진입해서 반군을 싹 사살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다시 안전한 기지로 복귀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미군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반군이 다시 슬금슬금 들어와서 도시를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맥메스터는 거기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한 거군요.
네. 약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시에 들어가서 아예 그곳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주둔해버립니다.
아, 안 빠져나가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대반란전, 이른바 포인교리의 핵심인 확보, 유지, 구축 전략입니다.
현지인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신뢰를 쌓는 거군요.
네, 현지 이라크인들을 반군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고 현지 경찰도 훈련시켜서 치안을 유지하게 했죠.
적을 몇 명 죽였냐는 기계적인 통계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신뢰라는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삼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 샤파피아트라는 태스크포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조직의 주 임무가 무려 아프간 정부의 부패와 조직 범죄를 근절하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부정부패를 잡는 건 보통 경찰이나 정치인 아니면 FBI 같은 기관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미군 장성이 총 대신 막 부패 장부를 들고 싸우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맥메스터가 다른 장군들과 완전히 달랐던 통찰력입니다.
어떤 통찰력이죠?
일반적인 군사적 시각에서는 부패를 그냥 현지에 되게 나쁜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든요.
아, 군대가 굳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하지만 맥메스터는 그 부패의 말로 반군의 핵심 자금줄이자 자양분이라는 걸 간파했습니다.
아하, 부패 때문에 반군이 커진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현지 주지사나 막 경찰청장이 부패해서 주민들 고열을 짜내면 분노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탈레반 같은 반군을 지지하게 되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정부가 미우니까 반군 편을 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부패 자체가 미군의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재정의를 한 겁니다.
아주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겼거든요.
어떤 의문이신가요?
아까 타라파르에서 1,000명의 미군이 한 도시를 안정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성공 사례였죠.
그건 분명 대단한데 과연 이 한 도시의 성공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 전체 단위로 확정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을 찌르셨네요.
미군의 병력이나 막 예산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분석가들 역시 정확히 그 한계를 꼬집고 있습니다.
아,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나요?
네. 맥미스터식의 대반란전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병력은 기본이고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재정 지원,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현지 정부의 통치 역량까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도시에서 막 연대장 수준의 통제력으로 현장을 촘촘하게 관리해서 얻어낸 그 성공 공식을 국가 단위의 대전략으로 스케일업하는 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평가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인간의 의지와 정치적 복잡성이 결국 본인 전략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이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던 거죠.
자, 그렇게 전장과 학계를 오가면서 윗선에 대한 정직한 조언을 부르짖던 이 군인 역사가는요. 2017년에 마침내 그 조언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 보고서의 가장 막 극적인 챕터가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안보 전략가와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대통령 간의 거대한 충돌 말이죠.
맞아요. 두 사람의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바로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차였어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자료를 보면 맥메스터에게 동맹은 공동의 위협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증폭기입니다.
힘의 증폭기?
네, 오랜 시간 신뢰로 다져진 네트워크 자산인 거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맹은 철저히 비용과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는 거군요.
그렇죠. 언제든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폐기해버릴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로 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대되는데요.
맥메스터에게 동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핵심 기둥 같은 거라면요.
네,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기둥?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맹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요금 내고 언제든 위약금 없이 쿨하게 해지할 수 있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 같은 거랄까요?
아하, 넷플릭스 구독이요?
시청할 콘텐츠가 없거나 요금이 비싸지면 당장 끊어버려도 아쉬울 게 없는 딱 그런 느낌이요.
와, 그 넷플릭스 비유가 두 사람의 철학적 간극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구독 서비스라면 당연히 이번 달 요금이 인상될 때 구독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깎아주면 해제한다. 이렇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고서에 나오는 2017년 사드 비용 사태입니다.
아, 그 사드 사태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한국 측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버렸죠.
그때 백악관 안에서 맥메스터가 어떻게 수습하고 움직였는지가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맥메스터는 즉각 한국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비공개로 급하게 연락을 취합니다.
막 불을 보러 다닌 거네요.
네, 기존의 합의, 그러니까 미국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 약속은 제도적으로 변함이 없다며 동맹국을 다독이고 신뢰를 복원하려고 진땀을 뺐죠.
와, 대통령은 밖에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막 판을 흔드는데 안보보좌관은 수면 아래에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뒷수습을 해야 했다니 정말 엄청난 딜레마네요.
바로 그 지점이 맥메스터가 백악관에서 겪었던 구조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실패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식의 엇박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이른바 대통령 맞춤형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대통령 맞춤형 참모로서의 실패라.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만은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삐걱거린 걸까요?
소통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시각자료, 나 딱 1페이지짜리 짧은 요약본을 선호했거든요.
아, 길게 설명하는 걸 싫어했군요.
네, 복잡한 역사적 맥락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래적 성과가 중요했죠.
그런데 맥메스터는 역사 출신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학자이자 군인, 역사가인 맥메스터는 막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적 논증이랑 지정학적 맥락을 담아서 묵직한 군대식 브리핑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려 한 거죠.
아, 1페이지를 원하는 사람한테 수십 페이지짜리 역사 강의를 한 셈이네요.
맞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참모가 자꾸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 책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권력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라는 철학을 실천하려고는 했지만 정작 그 진실을 유연하게 포장하고 전달하는 정치적 기술은 부족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는 존 볼튼으로 교체되면서 백악관 무대를 내려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백악관을 떠난 맥메스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2017년부터 막 강력하게 경고했던 대국관 경쟁의 시대가 2026년 8월 현재 우리 눈앞에 너무나 선명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스탠퍼드 후보 연구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민간 기업인 줌의 이사회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줌이요? 화상회의 그 줌이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가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넘어서서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까지 시야를 확 넓혔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이 보고서에 담긴 그의 2026 현재 국제정세 인식은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러시아, 북한을 그냥 개별적인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공세적 추측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연합체로 보는 거군요.
특히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막 단순히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어떤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공급망이나 방위산업 생산 능력, 그리고 핵심 광물 확보 같은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통합 전략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 군사와 경제가 완전히 하나로 묶이는 거네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의 가장 최신 이슈이자 뜨거운 쟁점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아, 2026년 8월에 터진 그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측이 사전 통보도 없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기종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맞아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거나 막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맥메스터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한 반발 논평을 냈잖아요.
네, CBS 뉴스 등에 직접 출연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수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는 훈련 축소 같은 조치가 자칫 동맹의 결의가 약화된 걸로 비춰서 오인효 김정은의 오판이나 자신감만 팍팍 키워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맥메스터가 북한과의 외교나 막 대화 자체를 덮어놓고 반대하는 이념적인 강경파는 절대 아니잖아요. 과거 비핵화 협상 때도 외교적 수단을 써야 한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무조건 전쟁하자는 주인은 아니죠.
그런데 왜 유독 군사훈련 축소 같은 문제에만 이렇게 타협의 여지 없이 막 예민하게 나를 세우는 걸까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좀 유연한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논리를 이해하려면 맥메스터의 철학 중에서 동맹과 억지라는 개념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동맹과 억지요?
네. 그에게 한미연합훈련 같은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은 외교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억지력이 외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군사적 도발로는 절대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지하게 외교 테이블에 앉는다는 논리죠.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실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화재를 막으려고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달고 막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도 하잖아요.
네, 당연히 하죠.
그런데 동네에 연쇄 방화범이 돌아다닌다고 쳐보죠. 방화범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소방 훈련을 절반으로 뚝 줄이거나 화재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방화범이 있다고 훈련을 줄이면 블랙이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훈련을 강원하고 경비를 쫙 철저히 서야 방화범이 불을 지를 엄두를 못 내고 다른 타협점을 찾게 되겠죠.
와,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맥메스터에게 연합훈련 축소는 곧 방화범 앞에서 소방훈련을 멈추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인 겁니다. 억지력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방화범과 소방훈련 지유를 들으니까 정말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외교라는 고도의 협상을 제대로 벌이려면 역설적으로 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압도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가 막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맥메스터가 그토록 훈련 축소에 분노한 핵심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쫙 살펴보니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드디어 보입니다.
어떤 줄기죠?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전술적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야전사령관, 그리고 책상머리에 전략적 오판을 막 텍스트로 고발한 역사학자.
네, 그리고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그 교훈을 실천하려다가 현실 정치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백악관 참모의 모습까지요.
맞습니다. 맥메스터의 여정은 아무리 완벽한 분석과 뛰어난 전력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소통 능력과 최고 결정권자를 향한 유연한 설득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워싱턴이라는 그 복잡한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씁쓸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네요.
맞아요. 이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러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압도당하곤 하잖아요.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지경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맥메스터의 궤적은요, 이 복잡한 국제 뉴스를 소비할 때 어떤 프레임과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세상을 해독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만의 프레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 깊고 흥미로운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묵직하게 던져볼 만한 화두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는 막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서슴지 않고 직언하는 정직한 참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트남전의 뼈아픈 역사가 그걸 증명했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의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이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체제 밖으로 내쳐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하고 위험한 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정권을 초월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진실을 외면한 조직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맥락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통찰,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시원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